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행한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청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세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살지만 생각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으니까 같이 선지자 삶 속에 들어와서 지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어떤 방법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죽은 남편 이야기가 귀에 돌기 시작했고 그때 지금 늘 듣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든 말씀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없어도 밥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만났을 때 선지자 생도는 정말 너무 막막하고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두 아들 잘 키우려고 결심했을 거고 정말 두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 봐서 즐겁게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두 아들이 그 종으로 팔려간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런 아픔이 그 여자의 똑똑한 것도 다 죽여버리고 그 잘난 것도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던 그 교만한 마음들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에 비가 오게 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그 바닷물을 끌어 올려, 하늘로 올려가지고 비로 내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두어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지, 그지요?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리고 강물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뭐 23.5도 기울게 해서 여름과 겨울이 생겨요. 약간 겨울이 도니까 똑같은데 이쪽에 가까운 쪽이 여름이 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여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구가 사시사철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적도근방에서 막 햇빛이 비치니까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니까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올라가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고 다른 공기가 막 몰려들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과씨 하나가 저는 사과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씨 안에 생명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정말 그 사과나무를 만드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밀이 그렇고 벼가 그렇고 감자가 그렇고 콩 감자씨라고 뭐 줄기로 합니다만 그 열매로 합니다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지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씨인데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고 밀을 심으면 밀씨를 심으면 밀이 나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정말 그 말씀 그걸 이루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형성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한다. 저는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 이제, 그, 파라과이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이 끝나고. 그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재미가 있었어요. 파라과이 대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날 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형님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요. 박옥수, 그 박소수로 하지 동생이고 대수로 했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동생, 대사 동생도 있고 장관 동생도 있고 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저 뭡니까? 탄자니아 여동생이 장관이고요. 또 나미비아 여동생이 장관이 제 여동생입니다. 저를 오빠라 그래서 나도 이제 동생을 두었어요. 파라과이 대사관은 나한테 와서 고민을 해요. 목사님,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대사하기 때문에 저 파라과이 대통령이 오실 모든 걸 제가 해야 하는데, 대사로 있는 나라에 대통령이 오는 건 대사에게 큰 행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행운이냐면 대사를 자기가 대통령을 잘 모시면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일생 없는 행운인데 대통령이 오시는데 대사관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통령 모실 수가 없다고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대통령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라시아 삽창단으로 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때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할 때인데 그냥 막 어렵게 선을 짜가지고 음악회를 했어요. 대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도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7시 음악회 하는데 7시 반까지 있을 수 있다. 왜? 8시 20분에 체조 경기장에 제가 말씀 전하니까요. 아, 바쁘게 그때 와서 고맙다고. 제가 6시 반쯤 갔어요.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사님이 구청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대사 이렇게 5명이 있더라고요. 장관 2분하고. 저는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춧대가 없죠. 뭐야 그런 게 숫기가 많아서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이야기를 참 잘 못 저는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웃으시죠? 말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말 안 할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대사께서 나를 보고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다 뭐 할 얘기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 와이프 이야기 하라고 또 얘기를 한다. 문혜진 이야기 하라고. 문혜진 카페를 말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죄사함 근원 비밀이 스페인어로 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는 선물을 했거든요. 그 이튿날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비서실장 보고 그 책 가져와라 했는데 잃어버리고 왔어. 그래서 대사 부인이 거기다 책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제가 가진 제3책이 역사 그 발자취를 따르면 희한한 발자취가 다 있어요.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날 한번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대사 전화 왔어요. 대통령이 목사님 오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내년 2월 달에 내가 월드캠프 때 갈 테니 그때 뵈자고 그래. 그러라고. 편지를 또 썼어요. 대사가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월드캠프 달 파라과이 딱 가니까 정식 대통령 초청으로 가는 거 되니까요. 공항에서도 또 달라요. 공항 비행기 딱 세워놓고 아무도 못 내리고 딱 가서 경호원들이 와서 딱 잡아가고 가고 그 다음부터 가서 이제 그 기빈실에 쓰면 모든 수를 다 정해가지고 비밀경찰 8명에 저 24시간 호위해주고 없어. 비밀경찰서도 안전해. 나 아직 한 번도 뭐 불편해 본 적 없는데 대통령 만나 복음을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매년 갈 때 초대해주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참 고마웠어요. 구원받고 너무 감격했어요.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막 얼굴이 퍽 막 눈시울 붉어지면 그렇게 감격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저 대통령 면담 마치고 딱 40분 마치고 나와서 한 10분 가는데 전화가 와서 비서실장이 오늘 제 아이와이프 캠프에 대통령 참석하신다고. 제 너무 기뻤거든요. 한 10분쯤 가 다시 이제 전화 왔는데 그거 취소한다 소리 날까 봐 막 떨면서 전화 받았는데 26개 장관도 전부 참석하라고 명령 내렸다고. 그러나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캠프를 참석하고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확하게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 눈처럼 이게 씻으셨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저 뭐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죽어라 회개를 하는데 죄인으로 남아있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들이 전했더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요즘은 이제 또 우리 설교를 많이 듣고, 죄인의 의인이라는 사람도 들은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정확한 죄에서 해방받는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입, 이 진짜 못난 이 입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 있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매사에 우리 앞에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하고 임시 밥 먹는 건 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세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한번 잠겨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내 마음 속에 들어 내 마음을 감싸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 영상에서 온 그 콜롬비아에 저는 일만 만드는 사람인데 콜롬비아에는 반군이 있어요. 정부를 대적하는 반군이.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서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를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것 외에는 늘 불안해요. 산속에서 반군들이 나와서 잡아가기 때문에요. 지난번 우리가 그 칠레에서 그쪽에서 콜롬비아 저 뭐야 집회 오다가 잡혀가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군하고 그 반군 사이에 합의를 하고 반군이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대신 반군에게 상원의원 10자리를 주기로 하고. 저 그게 반군 해체했어요. 그 해체한 반군이 700만 명인데요. 그 8살, 9살 때 남자아이도 여자아이 데려다가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총 쏘는 것만 알아요. 해체해서 걔들은 뭐 글씨도 모르고 너무 어려운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반군에 포로됐다가 대통령 선거 참모로 있던 여자분이 반군에 포로돼 있다가 나온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아주 좀 젊어서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제가 그게 이제 포로됐다가 나왔는데 그 반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좀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랬어요. 글씨도 가르치고 싶고 음악도 들려주고 싶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주고 싶고 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콜롬비안 그걸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때 저희들이 연초였기 때문에 콜롬비아 1월 1일부터 집회했기 때문에 그때 그 전부 다 정부 관리에 다 뭐 휴가 가고 나서 못 만났는데 3월 때 저를 꼭 콜롬비아 한번 더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관리하고 만나 그 일을 의논하기로 하고. 내가 3월 달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이걸 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필리핀에 80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 우리 교육할 길이 열렸는데 그것도 지금 막 추진 중에 있거든요. 중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한 800만 명 이제는 10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단 청소년들만 하여튼 그 뭐 25 미만의 사람들만 해도 몇백만 명이, 저 몇십만 명이 돼요. 막 그런 교육을 시킬 생각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뺑 둘러쌌어요. 성을. 그럼 매일 저 한 바퀴 돌면서 막 그 나팔 불고 하잖아. 그죠? 성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나팔 소리 들을 때만 너무 행복한 것이 라합이 연애했잖아. 그죠? 살몬하고. 저는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살몬이 라합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것도 기생이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사랑을 하니까 기생하고도 결혼하더라고요. 어느 날 앉아서 살몬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마음으로.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 네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 너 사귀는 여자가 있냐? 뭐 별로 사귀진 않았지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됐겠지, 그죠? 그래, 아버지가 그 여자가 어느 지파에 속했냐? 르우벤 지파냐? 시몬 지파냐? 어? 유다 지파냐? 갓 지파냐? 그거 아무 지파도 아닙니다. 이놈아, 지파야, 너 말이 돼,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리고 여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인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 여자야? 그래. 뭐 하는 여잔데? 학교 교사냐? 간호사냐? 직장인이냐? 뭘 하는 여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놈아, 죄송할 거 뭐가 죄송해? 네가 좋아하는데 뭐 하는 직장이냐? 직장이 뭔 이야기 좀 해봐라. 아버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 빨리 해봐. 아버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실망하냐? 네가 결혼한다는데 뭐 하는 여자길래 그래? 기생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움, 진짜 아버지 그 얘기 부담스럽겠지, 그죠? 나는 네가 한 번도 헛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얘기는 다 옳은 얘기였고 좋은 이야기였어. 난 너를 존경해, 참 사랑했다. 네가 그만한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훌륭한 여자일 거다. 어찌다 기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신 건데 저를 사랑해 이해해 주니 고맙습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을 맡은 좋은 여자들이 있고 처녀들이 있고 이스라엘에 정말 네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있겠지만 네가 다 버리고 그 기생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을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면 네가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 다 버리고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겠나. 딴 사람은 그 여자의 값을 모르고 기생이라고 비웃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아 너는 그 여자의 기생이지만 딴 사람 같지 않는 여자의 가치를 아는 여자 사람이구나. 좋다. 좋다. 결혼해라. 막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보면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 몇 장이 나옵니까? 물으면 곤란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속에 수많은 죽을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함락 때도 이야 이제 우리 산다 라합아 미안하다 라합 오빠가 하는 말 난 너 기생이로 우리 집에 설에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 근데 넌 우리 사람 우리를 살려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많은 성경을 생각해봐요 살몬이 라합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저 라합이 어찌다가 기생이 됐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믿음을 가진 여자가 저렇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어찌다가 기생이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기생이라도 아름답고 처녀도 아름답고 거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걸해도 세상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기생이라도 그 성의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여자입니다. 우리 옆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에 CLF 만나가지고 콜롬비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까? 어떻게 가는 사마리 여자 보고 이분을 먼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 죽은 나사로스가 냄새 너 오라비 다 살리라 이런 이야기 우리 손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 하려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될 필요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 뭘 하여서 얻을 수 있는 보배를 얻고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입는 거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야기 쉬운 이야기 같으면 기쁜 소리 성경 이렇게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믿어버리 그죠? 세상 사람들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엄청나서.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어떻게 사해줘? 난 죄인이지. 세상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세상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우리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뉴욕에 가서 아들 집에 있었는데 아들 집에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교회 가면 밤 늦게 오니까
벽난을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장작이 있길래 저희들 벽난을 피웠어요. 그때 유역 무지무지 추울 때인데 벽난로 옆에서 제 아내가 떠나질 않아요. 집에 오면 우리도 어디 갔다 막 밤 마치 그 10시 반 그래서 돈 오면 그 벽난로 옆에서 1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사방이 꽁꽁 얼어서 막 얼음이 얼고 추운데 영하 뭐 16도 18도였는데 그때 벽난로 하나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꽁꽁 얼는데 벽난로 앞엔 따뜻함이 있으니까 손자도 안 자고 밤만 11시 막 끝까지 막 그래.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음식 먹고 꼭 제가 우리 집에 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으면 바로 왔다가 밤 11시 때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벽난로 그 불빛이 그 불이 따뜻함이 우리 추위를 다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놀라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저희 와서 간증한 자매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고혈압도 물러가고 저혈압도 물러가고 지가 고혈압이 암만 높아도 말씀이 물러가는데 지가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고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보이고 말씀 속에 드는 생명이 보이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믿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똑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되고 해열제면 해열이 되고 진통제를 맞으면 뭐 진통이 해제되고 그렇듯이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벽난로가 추위를 물리치고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젖으면 젖을수록 내 앞에 닥친 인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참 쉴 수 있는 곳 예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 세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바보 노릇 하고 있는 것이 멸망이 눈앞에 오지만 어떻게 멸망을 피할 줄 모르고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불행이 눈앞에 오지만 어떻게 불행을 물리칠 줄을 몰라요. 슬픔이 눈앞에 오고 절망이 내 눈앞에 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죽음이 눈앞에 있고 돌멩이가 날아올 것 같고 절망이 오고 슬픔이 와도 그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성호 장로는 치과에 갔어요. 제가 뭐 일찍 죽었으면 치과 갈 일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저 뭐야 아이와이프 박사 나를 150살까지 살아가는데 150살까지 살라고 생각하는 이성호 장로 지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우리 저 이성호 장로 우리 같은 아파트에 있어요. 이성호 장로 3층이고 전 7층에 있는데 이번에 9층으로 올라간대. 높은 저보다 높이 되려고. 내가 올라가라 했어요. 제가 이 앞니빨이 부러졌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군대 못 갔잖아 그때. 근데 이걸 해도 해도 얼마 가면 또 부러지고 하는데 이성호 장로님 한번 하고 난 뒤 아주 튼튼해요. 12년인가 13년 됐는데도. 이제 이 어금니 하나가 또 위에 이렇게 또 깨졌어요. 웬만하면 이빨이 벗겨지는데 이빨도 이빨이야만큼 75년이나 저 충성했으니까 이해해 줘라 하더라고 이빨이요. 앞으로 한 100살까지 150살까지 살려면 이빨 몇 번 바꿔야 되는데 이성호 장로 안 친할 수가 없겠어요. 오늘 마침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성호 장로님한테 갔어요. 진짜 한 2시간 저를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거 다 된 게 아니고 뻔 떠가지고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끼우는 날도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믿음으로 이빨이 이것도 나으면 안 되나? 그래서 이성원 장한테 먼저 가까이 그러면 저거 절대 내가 간증 안 하냐는 이유가 치과 문 닫으니까요. 농담 같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인간 방법으로 살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바뀌어지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에 왜 정탄을 보는지 아십니까? 기적 라합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 왜 홍수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아신지 아십니까? 노아를 구원하려고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왜 천사들 보낸지 아십니까? 롯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를 모르는 분, 저 천사가 누군지 모르는 분, 정말 그 정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탐이구나 생각하지만 기생라합이 정말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알았을 때 설파 괴로워하다 그 사람들 만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스파이야 죽여야 돼 여리고에게 신고하지 그 정탐이 자기를 구원할 자로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 정탐 보자마자 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구나. 근데 갑자기 막 대문 막 문을 쿵 문 열어! 문 열어! 그런 정탄 막 지붕에 가도 그 삼대를 깔아놓고, 왜요? 술 떨어졌어요? 내려오세요? 저기 누 젊은 사람 들어왔었지? 아, 예, 왔었어. 어디 갔어? 뭐 순순하게 성문 닫는, 몇 시간, 몇 시 닫는다니까 막 걸로 가서 빨리 가보세요. 삼대 밑에서 쳐다보면서 기생라합의 그 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군대가 문 다시 그 장군들 한 말이 뭐랍니까?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와 내 아비 가족들 모두를 살리는 확신을 표를 내라. 진짜 지혜로운 여자.
뭐 공부 잘해가지 사법고시 합격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살려 확실한 표를 내라. 예수 피를 가지고 흘리시서 표로 우리 죄를 산 표 구원받은 표로 확실한 표를 내라 하니까 그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게 표다.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세상 속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100살이 되든 500살이 되든 700살이든 1000살이 되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고 놀라운 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나만 장군의 계집종은 예수님 한 분 그 마음에 있어. 하나님 한 분.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가서 종살이 한 평생 종살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선을 이룹니까? 이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선입니까? 왜 딴 사람한테 내 혼자 잡힙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안 잡혀. 내가 왜 잡히면서 종로로 돼야 합니까? 아마 우리가 또 그렇게 하다 고민하다고만 불면증 걸리고, 뭐, 저 정신병자 되고, 막 그랬을는지 몰라요. 계속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찾아잡고 있으니까요. 나만 장군 문둥병인 환자인 걸 알았어요. 알면서 딱 아는 순간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계종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우리 주님의 기획에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가면 저 문둥병이 낫겠지. 그래 이 집에 근심이 물러가고 있구나. 슬픔이 없어지겠구나.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겠구나. 행복이 넘치겠구나.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계집종이 나만 낳고 와서 기뻐한 게 아니고 아직 문둥병자로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기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막 분명히 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 앞에서 계시면 좋겠나이다. 제가 문둥에 고치리이다. 고칠 거예요. 고칠는지 몰라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고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제가 그 문둥에 고치리이다. 그 이야기가 남한 장군의 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서 희망을 주었어요. 남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제가 계집종이지만 자기는 주모인데도 모두를 갖춘 안 그런데 진짜 종으로 팔려와서 너무 비참한데 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신이 모자란 애인가? 아닌데 정신 모자란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 그래,
문둥병 나은 적이 있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 나은 적은 내가 잘 모르지만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 그래. 이 계시 쪽 안에 있는 믿음이 나만의 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나만 장군이 깨가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병이 낫고 그 집 다치려던 사람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나합 이야기나 선지자 성도의 아내 이야기나 나만 장군의 계시종 이야기 참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 종으로 잘 입혀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경험했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만 장군의 그 계집종이 정말 안 잡혀왔으면 나만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고 우리가 이 시대의 기생 라합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계집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힘든 일도 있지만 절대로 아무 뜻 없이 하는 우리 그를 탄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저희 선교회가 배나 자랐어요.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 또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설립하고 많은 학생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서 한국만 그렇지 어디 가든지 우리 이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신기한 건 모든 사람 눈에 가리웠던 걸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준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원래 CLF 작년에 미국 뉴욕에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800여 명의 목회자들 모였고 홍콩에 1150명이 모였고 그리고 제가 웬만한 나라 가면 200명, 300명씩 모이고 600명, 700명씩 모이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성교에 속하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냥 우리 그래 가자. 뭐 속하고 말고 할 거 뭐 어딨나. 복음을 같이 지내면 함께 하자고 너무 좋아하고요. 이 신앙 더 배우고 싶어하고 이 말씀 더 듣고 싶어하고 책을 한 것이 선물을 주면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하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너무 감사한데 형제자매들도 이제 2018년에는 복음 전함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그 나만 자고 여종처럼 정말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칠 때 여러분 삶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나타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 이제 파나와 현 국회의장이신데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오셔서 3일 동안 저희들 같이 지내게 되는데 또 말씀도 나누고 같이 의논도 하고 또 파라과이 복음 전할 일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의논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일에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뒤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으신 뒤에 계속해서 해마다 대통령이었을 때 가면 만나주셨고 또 교제해 주시고 우리 집회도 오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한국에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지켜놓고 저를 만나셔서 같이 참례하게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오시면 또 뵙게 되면 인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은 뒤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하게 하려고 해서 이런 귀한 구원을 받고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볼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크고 적은 많은 일들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도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일 많은 시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이 귀한 일에 우리 형제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참례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페르난도 루거 파라과이 국회의장께서 한국에 오셔 저희들 만날 때 그 마음의 믿음을 대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나라 우리 복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나만 장군의 계시종과 같고 선제의 아내와 같고 사르밧 과부와 같고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도 정말 우리 어려운 형편 이야기하지만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씨 추운데 형제함을 지켜주시고 또 수양에 있는 형제함에도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